로마서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5장 19절부터 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19절에서 24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고 또 이제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서바나까지를 지금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서바나면 이제 세상의 끝인 셈입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데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일을 로마 교회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24절에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서바나로 보내주는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자신의 선교 여행의 성격을 그 앞에서 설명한 셈입니다.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그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그의 선교 여행이 바울의 열심이나 바울의 충성이나 능력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내용적으로 우리 쪽에서 정의하자면 진리와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무지하며 죽어있는 것과 대비할 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정확할 것입니다. 또 그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목표라는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의와 거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소개하는 것은 이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면 은혜와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것이 18절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 구원이 또는 기독교 신앙이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공감이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거나 동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시고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항복시키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간섭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라는 구원 얻은 백성의 그 결과입니다. 그걸 은혜와 능력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했고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기뻐하셔서 그가 하는 일에는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하게 하나님이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래서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며 직접 일하십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그저 소도구같이 쓰임받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란 사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부활 생명의 당연한 활동입니다. 진리가 생명을 낳지 않습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그 내용을 듣고 깨닫고 항복하고 영접하고 결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기에 비로소 우리가 가진 생명의 그 생명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며 의와 거룩으로 우리의 인생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런 아주 적절한 설명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이 기를 쓰고 열심을 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즉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된가, 주의 복음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썼는가, 어떻게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 부각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까지 사도 바울을 밀어보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탄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셔서 바울을 거기까지 보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지나 그 지경을 지나 더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된 가장 중요한 근거요. 우리라는 존재를 확인할 때, 우리의 신앙과 신자된 우리를 확인할 때, 우리의 반응,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이 나라는 지금의 존재와 운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가장 큰 힘으로 근거되어 있고 보호되어 있고 붙잡혀 있는가를 성경이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석장을 보시면 12장, 13장, 14장을 보시면 이것이 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성령의 은사가 있었으나 그 성령의 은사가 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자랑이 있고 하는 그 나쁜 그 문제가 그로부터 파생이 되었는데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증거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순환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겠다 한 그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손에만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간섭하시는 것이 성령의 개입이요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놓기만 하고 되면 알아서 커라가 아니라 낳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고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로서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사요. 우리 혼자로서는 우리의 거듭난 것을 지켜낼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간섭을 바라며 순종할 것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에 대하여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려줘야 된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은사를 다루는 문제 제일 복판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예를 드느냐 하면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과 신자로서 인생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울부짖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시는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브라질까지 가면 브라질이 복음화되고 우리가 안 가면 거기는 내버려 둬지고 이런 것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도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이제 하만이라는 간신배 때문에 전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된 그 에스더입니다. 이제 이 민족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비 만든 것 아니겠느냐? 너는 이래 앞장서서 이 민족을 구하라. 그러나 네가 안 한다고 해서 이 민족이 죽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도로 이 민족을 구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책임 안 한 죄가 생긴다. 이거죠.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못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엘리야가 아합을 피하여 그 사렙다 과부 집에 숨어 있을 때 그 기적으로 매일 먹을 양식이 생깁니다. 그 전에 숨어 있었던 데는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다 줍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비로소 하나님이 쫓아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없어도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동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이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왜 우리가 도입되는가?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실 일에 왜 우리가 동원되는가? 여기에 그 답이 나옵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이 13절에서 21절까지를 10번 이상씩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육체대로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었다가 이제는 복의 대상이요, 기뻐하심의 대상이요, 영원한 나라에서 살 영생을 얻은 자로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사람 자체가 본질로부터 달라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로, 거룩으로, 생명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 그런 사람으로 나 하나를 위하여 모두를 짓밟아야 됐던 그때의 육체대로 살던 사람에서부터 우리와 화목히 위하여 그 앞에 범죄한 우리를 그의 아들을 보내사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런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바꿔놓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하여 내 경쟁자를 짓밟으며 시체를 디디고 영광을 얻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그 행위대로 벌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가 우리의 속성이 된 자로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뭐였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였어요? 옳고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틀렸으면 벌하고 맞았으면 상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꼬 이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신 것에 보상하는 정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해라 그러니까 그 명령을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성품과 그 기뻐하심이 우리의 속성이 된 자로 거듭나 있는 것입니다. 선교합시다도 아니요, 구제합시다도 아니요, 사랑합시다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무슨 운동이거나 목표거나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속성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은 이 속성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속성을 가집니다. 거룩하려는 속성과 함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가는 이 속성을 가집니다.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성도들이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고 내가 여기까지 열심을 내고 이만한 업적을 남기고 너희에게까지 이 편지를 쓴 것 다 내 열심, 내 충성, 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기까지 온 것이니라. 이 손길을 보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느냐? 그리고 너희가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거듭난 것 아느냐? 이 마음,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더러움에서 거룩으로 진노와 형벌로부터 영원한 영광과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려 하는 이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이니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내가 동참한 것 같이 너희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을 내가 기대하노라.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뺀질거림 뭐 이런 이거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건 뭐 이젠 도가 지나칩니다. 예수는 믿겠습니다. 구찮게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구찮게 할 마음이 개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걸 여러분이 애써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큰 잘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희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세상적 시각에서 볼 때 희생이다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안 하는 것. 세상적 시각에서 볼 때 희생이지. 우린 그걸 희생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양복 입고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영복 입고 뛰어들어가죠.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대로 양복 입고 있다가도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건 자유고 그 안 들어가는 거는 금욕이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등산할 때 하이힐 신고 가지 않습니다. 등산할 땐 등산화 신고 갑니다. 등산화 신고 파티에 가지는 않습니다. 분별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영광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해둘 필요 있어요. 폭탄 맞은 머리 하고 다니지 마세요. 맥라이언. 맥라이언이 뭐예요? 미친 사자죠. 미친 사자 머리. 맥라이언 같아요. 맥라이언. 그 동물의 세계 보세요. 빗질 않은 사자 대가리. 그거하고 똑같아. 그게 이쁘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우리의 심성이 질서와 거룩을 거부하는가 하는 단적인 예입니다. 머리를 지랄맞게 해놓고 이쁘다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야 됩니다. 수세미 같이 하고 다니지 마시고. 아셨죠? 좋은 말로 할 때. 그 맥라이언 머리 하면 집사를 안 줄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뭘 보상해야 되고 받은 만큼 꺼내놔야 되는 싸움 아닙니다. 헌금을 해야겠다. 뭘 얼만큼 해야겠다. 아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행동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요 스스로의 영광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다운 길에 들어서 보십시오.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보람과 영광의 길입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한 번도 목사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어려웠던 적은 물론 많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적은 많지만 이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제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그게 다 자랑입니다. 목사라는 직분 하나만으로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왜 목사가 더 어렵겠습니까? 제가 보면 사업하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어려운 거 제가 압니다. 직장 생활한다는 거 보통 인격 갖고 못합니다. 집안에서 마누라가 바가지 긁죠. 나가면 직장 그 먼저 들어왔다고 또 뭐라 그러죠. 그게 정말 매일 저녁 술 안 먹고는 버틸 수 없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술 먹고 버티지 마시고 신앙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 남이 뭐라 그러는 게 다 격려의 박수로 들리는 날이 옵니다. 세상에 다만 존재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져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땅끝까지 모든 족속 앞에 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우리에게 칼들이 되고 공갈치는 것 같죠. 우리가 사실은 힘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단지 내 이사를 와서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갑자기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 문제로 단지와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앞에 있던 도로도 막히고 교회 보고도 상당히 강력한 그 요구를 해왔는데 그때 분위기로는 어느 날 교회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른다 하는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물론 생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만일 이 단지에서 우리를 쫓아내면 기쁨으로 문 닫고 나가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업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 열어놓고 벌어먹자고 이 가게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 단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낸 건데 저들이 싫다 그러면 성경대로 발에 묻은 먼지 털고 웃으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큰 보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단지가 우리를 몰아내지 않고 또 어떻게 넘어가서 서로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배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로 그런 위기 속에 처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우리의 신자로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존재가 너무나 초라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바울로, 모세로, 엘리야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괄세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괄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라해 보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만이 생명의 증인이요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책임과 영광을 놓치지 마십시오. 정당한 신자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강하게 서시기를 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 없고 여러분의 처지에 세상적 차원에서의 초라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바울이 여기까지 이르렀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일꾼으로 유일하게 세워놓고 계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자요 우리가 나눠줘야 할 자요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자이지 저들이 우리에게 줄 것은 없는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복된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몫을 외면하는 미련한 지실랑 범치 않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것이요 또한 겸손할 것이요 주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온유하며 인내하며 양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신자의 길을 걷고 책임을 감당하며 주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우리들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며 주의 자녀다운 온전한 회복과 충성과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